네, 어른 주일학교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7장 24절 한 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 번째 갖는 어른 주일학교 시간입니다. 예, 주님께서 다윗과 주변 인물들을 통하여 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에 귀한 가르침과 진보가 나타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그 다윗과 사울의 그 마음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도 사울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제목이 그 사울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사울의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회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한마디로 답을 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회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반성이나 뉘우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유교에도 일일 삼성이라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하루에 세 번씩 나를 돌아보고 반성한다. 그리고 꼭 종교가 없더라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반성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것과는 다르거든요. 이제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잘못된 거 뉘우치고 바르게 행하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뭐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인간적인 반성이나 뉘우침은 근본적으로는 돌이켜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고, 심지어 사무엘이 죽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이런 일들도 했고요. 또 다른 타국하고 이방 나라들하고 전쟁을 할 때도 그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종종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은 참 불행하게 끝이 나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울은 근본적인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초반부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터 이 사울이 이제 그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냐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자기는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다윗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으면서 이제 노래한 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사울의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의 죽인 자는 수만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울이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내가 왕인데 나보다 다윗을 더 높여? 이제 다윗이 차지할 것이 이 왕좌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자기 왕좌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 왕위를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제일 걸림돌은 다윗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해친 적이 없는데도 사울의 대적으로 여겨져서 평생을 사울의 평생의 다윗은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제 사울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가 돼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도망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도망자 신세가 결코 그 평안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죽이려고 해도 불안할 텐데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모든 군인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 위태롭고 불안하겠어요. 그것도 자기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녔는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이제 다윗을 못 찾아가지고 혼자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더우니까 낮잠 자러 들어간 것 같아요. 굴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부하 하나가 다윗이여 하나님이 사울을 붙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뭐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만 찌르면 사울은 끝나고 우리도 고생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진짜 하나님이 붙였다고 믿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쳐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멀리 간 후에 왕이시여 하고 불러가지고 당신의 옷자락을 벗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막 니우칩니다. 야,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였거늘 너는 나를 선하게 대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그 자기가 잘못된 걸 시인하고 니우쳐요.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가지고 또 군인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또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다윗을 잡으러 나왔다가 못 잡고 그 이제 진을 치고 누워서 자는데 사방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고 사울 왕은 그 한 가운데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또 부하 하나를 데리고 그 사울의 진으로 갑니다. 근데 이 사울의 군인들이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지 사람이 와도 전혀 모르고 다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하고 다윗의 부하 하나가 사울이 잠든 그 앞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하 하나가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단번에 죽입시다. 근데 다윗이 또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멀리 가가지고 왕이시여 하고 또 부르잖아요. 다윗이 막 사울이 깨갖고 보니까 다윗이 멀리서 외치거든요. 당신의 물병과 창을 벗어서. 없잖아요. 다윗이 가져간 거지. 오늘 내 부하한 사람이 당신을 단번에 창으로 죽이자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또 사울이 막 뉘우칩니다. 거기서 야,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였거늘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고 이제 막 말을 또 합니다. 그럼 이제 다윗을 안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 지나 보면 또 군인들이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자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반복되는 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뭐 좀 적절한 적용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잘못했다고 막 뉘우치고 반성해놓고 또 그것을 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죽을 때까지 다윗 쫓아다니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방비하러 갔죠. 이제 그러다가 블레셋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제대로 못하고 이 사울은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신앙하고 좀 접목을 해서 우리 신앙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사울의 이러한 모습과 상당히 일치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혹시 어떤 성경인지 연관이 좀 되십니까? 떠오르는 구절이 없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 사울이 뉘우치고 또 반복되는 짓을 하고 또 뉘우치고 반복되는 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떠오르는 구절이 없으세요? 어디요? 베드로 후서가에 보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다시 눕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내용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에 보면 사울의 그 마음의 상태와 흡사한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그래서 이제 또 각오하고 다음부터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뉘우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술 드시는 분들이나 담배 피우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술 깨고 나면 막 머리 아프고 속 쓰리고 돈은 막 돈대로 나가고 그러면 내가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지. 그때는 술 안 먹을 것 같거든요. 진짜 그 마음에는. 근데 몇 시간 지나고 저녁 되면 또 한잔 하자고 연락 오면은 아무 힘 없이 끌려가가지고 술을 먹잖아요. 담배 피우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지방에 내려가면 그 이제 영업하면서 만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더 이상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되긴 하겠는데 담배가 그렇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이미 이제 그 니코틴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잘 안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뭐 여기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뭐 70대도 계십니까? 여기에? 예, 70대도 계시는데 삶이 변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삶이 변한다. 특히 신앙 안에서 이 어떤 그 나쁜 습관이나 그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을 좀 살펴보면서요.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입을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시작. 잠깐만요. 7장 19절 맞아요? 네. 그런데 너희는부터 나오는 거는 다시요. 시작. 1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정쯤 마음의 상태가 이해되시죠?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거, 아, 저 나쁜 것이니까 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그거를 내가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마음 상태와 굉장히 흡사한 거란 말이죠.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어. 아, 그리고 다윗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걸 다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어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고 자기는 왕자리 뺏길 것 같고 또 왕자리가 자기 아들들한테 그 이제 뭐죠? 전해지지 않을 것 같고 막 이러면 막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올라와 가지고 군인들을 모집해서 죽이러 다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 보실 때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돼. 아, 그리고 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실제 내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는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아니하는 것을 자꾸 행하게 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은 그런 마음 상태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비밀이 나와 있다고요, 여기에. 근데 이 로마서 7장은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뭔지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7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 뭡니까, 그게?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가 제가 알기로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여러분, 내가라는 단어 자체는 나쁘지 않은 단어입니다. 사람이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내가 뭐 그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제는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성과 뉘우침입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하고 계속 내가라는 테두리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는 마음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자, 24절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시겠죠? 눈치채셨죠? 계속 내가 하다가 어느 날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제 도저히 나는 더 이상 안 돼. 그 지점에 딱 갔을 때에 이 사람의 심경에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더 이상 안 돼. 이거는 다시 내가 또 해봐야지. 이제 이럴 만한 마음의 그 의지마저도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포기가 된 거죠. 거기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람에게 변화가 왔죠? 내가에서 누가로 변한 거예요. 저는 국어를 이렇게 좋아했는데요. 국어 문법을 배워보면 이나 가가 붙는 말이 주어예요. 내가 그러면 가가 붙은 말이 뭐였죠? 내죠, 내. 내가. 그러니까 이나 가가 붙는 말이 주어란 말입니다. 국어 공부 좀 한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가 굉장히 반복돼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시냐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자기가 주인 돼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선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되고 선하게 살아야 돼.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예,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바탕을 둔 마음 안에서 그걸 한단 말이죠.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돼도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로마서 7장에 나온 사람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그 누구에게나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 내용으로 이 내용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에 대한 기대가 끝나면서 누가로 옮겨간 날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그 다음에요. 25절에 누가 나옵니까?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그리고 이제 8장 1절부터 가면요, 내가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건요, 로마서 7장은 어떤 상태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하고 8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마치 신구약 나누듯이 삶의 변화가 명확하게 오는 그 구분점이란 말이죠. 근데 그 구분점의 초점이 내 가에서 누가로 바뀐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 각오나 결단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더 근본적인 부분은요, 내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때때로 어떤 부분에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 8장을 읽어보면 결단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끝이 나서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기대가 포기가 되고 다른 새로운 분이 그 마음에 떠올랐을 때 그 이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을 이 로마서 7장 8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여기에 마음이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늘 내 안에서 아, 이건 나쁜 것이고 저건 선한 것이니까 나쁜 것은 하면 안 되고 선하게 해야 돼. 여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죽는 날까지 있다가 그 사람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로 하던 신앙이 바닥이 나면서 누가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아,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이제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나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말씀 있죠?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에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 아,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랬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이러니까 주님을 보내주셨구나.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주님으로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도 내 힘과 내 능력만 갖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님으로 살게 하셨어.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 문제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그 사람 도와요. 근데 내 안에서 머물러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해서 누가로 마음이 옮겨져서 주님이 그 마음에 떠오른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게 돼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8장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해요. 그 참 어떻게 읽어보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심정을 쭉 차근차근히 따라가다 보면은 그 내가에서 누가로 넘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이 신앙이 명백하게 마음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자기 자신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탁 나가잖아요. 자기가 없어 이 사람.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모든 문제 앞에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앞에 자기로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자기 힘 아래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었지만 자기보다 큰 대적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곳에 다윗이 왔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야기할 때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할례 없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찌 누구를 모욕하느냐. 그 누구에 뭐가 들어가죠? 모르시겠습니까?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어찌 누구를 모욕하느냐. 그 누구의 성경에 뭐가 들어가잖아요. 아, 여러분 잘 모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벌벌 떨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한 내용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군대였는데 문제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봤기 때문에 어찌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러면서 골리앗을 무찌렀단 말이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으로 사는 이 신앙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 때도 담대한 말을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